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노스다코다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현재 뭔가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28일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 한국 방문에 이어 2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7년간 벌여온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해온 미서부 산호세 연방지법에 소송을 취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산호세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습니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베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캄보디아 훈센 독재정권을 고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캄보디아의 더러운 12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훈센 독재정권을 떠받드는 12명의 고위 장성과 경찰 간부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중에는 캄보디아 육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폴 사롱과 그의 부하인 쿤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훈센 정권을 제지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정권은 다음 달 29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 보고서가 정부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농구 등 3개 종목의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28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4자 회의를 열고 농구,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의 단일팀 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자 농구와 남녀 드래곤보트 조정 등 모두 6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시도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 방안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Do you agree with me we're running out of peaceful options?
Senator, I do. And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감을 나눴다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등이 현재 다뤄지고 있다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많은 나쁜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북한의 경우는 솔직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데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I was given North Korea where frankly we were very close to going to war. You could have lost 30 million people, 50 million people. Seoul is 30.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다며 전쟁이 벌어졌다면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는 유탄과 비슷한 대포가 있으며 수천 문의 대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I had the meeting. We had a great relationship. We had a great chemistry together. The fake news was so upset when I said we had a good relationship. We had a good chemistry. They said that's.
하지만 가짜 뉴스들은 자신이 좋은 관계와 교감을 가졌다고 하자 매우 화가 났고 이를 끔찍한 일이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들은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익어가고 있다며 모두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things cooking now. You're going to be so happy. But when people rush it, you know it's like rushing the turkey out of the stove. It's not.
그러면서 이를 서두르는 것은 오븐에서 칠면조를 너무 빨리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제대로 한 것만큼 훌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시도가 실패하면 평화적인 선택 방안이 소진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해외활동소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외교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 방안이 없어질 것이란 나의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agree with me running out of peaceful options?
Senator, I do. And
그레이엄 위원장은 지난 12일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유일한 선택 방안은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펌페어 장관은 그러나 이에 관해 더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계속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협상에서 말한 것들을 미국이 해내려고 하는 진지함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미국은 두 개의 대규모 연례 미안 군사훈련 가운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펌페어 장관은 우리가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 범위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pretty unambiguous in our conversations about what we mean when we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미국과 북한은 여러 대화에서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들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폼페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관리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13일 트위터에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켰다고 말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what he intended there was we did reduce the threat.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about that. We took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긴장 수위를 낮췄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6개월 혹은 1년 전처럼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북 정상회담 뒤 베이징을 방문한 자신에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정상이 합의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일부 유예를 받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I am optimistic that we will begin to have two opportunities. One is to receive some remain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현재 한국 전쟁 미군 실종자는 7,697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의 유예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이엄 위원장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결정은 괜찮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not be okay with withdrawing our troops from South Korea because I think they're a stabilizing force for the region.
주한미군은 지역 안전군으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어 장관도 그레이엄 위원장의 질문에 주한미군이 지역 안전군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러 의원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 미북 회담의 후속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는 것이 최소한 미국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It's possible, but I do expect that following on to the meeting in Singapore, the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27일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이 초청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러 정상회담 준비와 양자관계 개선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최소 장관급 이상의 북한 대표단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럼 참석에 관한 북한 측의 답변과 3자 대화에 참여하려는 그들의 바람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조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측은 3자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이 한국과 북한, 러시아의 삼각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과거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노 동아태 소위원장이 26일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외교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약속한 합의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30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대북협상 진행 상황과 계획, 그리고 북한이 취한 조치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미북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5일 이내 의회에 해당 합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합의와 관련해 국무장관은 검증 과정과 검증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역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북 외교 전략도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며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도록 평화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 정부와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적법한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외교 공간을 거부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며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끝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신 기술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부적 성격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장함으로써 북한의 정보 접근 개선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과 만명 승천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7일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넘겨졌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1일기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인권특사의 임무도 명시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 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 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법안은 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의 공조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두고 뻔뻔한 사례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 소속인 게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을 물리치고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탈북 난민과 북한 외교관들의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 국가들의 정보 공유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탈북 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된 것이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 포고령 9645호는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 외에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5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입니다. 국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평양과 뉴욕을 오가는 북한 외교관들과도 관계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 업무 목적의 비자로 여행하는 경우 대통령 포고령에 실린 여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운 북한인들을 입국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당 국가들은 정보 공유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50일간의 관여를 포함한 검토 기간 이후에도 정보 공유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 나라 출신 비이민자와 이민자의 입국에 특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경우는 특별한 우려로 인해 대통령이 이런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행 금지령을 야기시킨 정보 공유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 장관이 국무장관, 법무장관과의 협의 아래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보 공유 실태 개선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특정국들을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핵과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최근 위성 판독 결과와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인프라 공사 외에도 많은 동향이 관측되지만 원자로 가동 증거로 볼 수 없는 일상적 움직임이 대부분이라며 상업용 위성에 의존하는 분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8로스는 이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외견상 완료됐고 배출구에서 냉각수가 나온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건물이 새롭게 세워진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38로스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핵 역량 확충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는 보도가 매우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8로스의 분석 결과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o we never thought that building meant anything. I mean, it has to us, it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the reactor would start or not. It just could be a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건물을 짓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사무실 용도일 수 있으며 원자로 작동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냉각수는 핵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배출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협상 단계에서 북한은 경수로 시설을 완전하게 폐쇄하겠다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한 뒤 재가동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And in terms of negotiations, I mean, they haven't agreed to permanently shut down the light water reactor, for example. Let me argue that it should be turned into a.
또한 북한이 추후 핵시설들을 전기 생산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폐기 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왜 먼저 없애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 연구원 역시 원자로가 작동하면 냉각수는 강으로 배출된다며 건물이 들어선 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f this reactor is operating, it usually is discharging the secondary cooling system water into the river. Now, if they've finished that.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북한은 핵시설에서 항상 새 건물을 짓고 지붕 작업을 하며 건물 층수를 올리는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비해 봄과 여름이 건물 등 공사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새로운 건물 공사를 즉각 미북 정상회담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는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doing that on a schedule that they probably made several years ago. So to say that this is a big deal.
이런 공사들은 수년 전에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최근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북한이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무언가 확장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핵폭탄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부분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자금 역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변 핵단지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산팔로스가 지적한 변화 외에도 다른 움직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단지 초소의 크기가 커지고 배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 주위로 이중 경계망이 설치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SUV와 골프카트 차량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도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5MW reactor appears to have continued to operate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But when you're only looking at satellite imagery.
영변의 5MW 원자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계속 작동돼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현장을 찍은 위성 사진만을 근거로 가동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위성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날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처럼 상업용 위성을 토대로 한 분석보다는 미국 등 정부 당국의 관측이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위성뿐만 아니라 열감지 사진을 이용해 원자로 어느 위치에서 열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등 더욱 많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핵 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감지될 수는 있지만 발열 위치 등으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 역시 정부는 각종 위성과 비행기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uses a lot of unclassified digital globe and the Pleiades or the Airbus data. I mean, they have a contract.
또한 민간 위성의 숫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건물이나 냉각수가 아닌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재처리 과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To me, the key thing is much more whether reprocessing has occurred and plutonium has been separated at the rate.
플루토늄 추출이 이뤄졌다면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무기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활발해진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비핵화 진전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년 만에 철도 연결 협의를 재개한 한국과 북한. 28일에는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연대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산림협력회의를 엽니다. 이처럼 남북 간 대북 경협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유엔과 각국 등이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앞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간 경협이 대북 제재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과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단계적으로 해제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는 전제를 상기시켰습니다.
If there's progress on removing the nuclear program, dismantling it or whatever, then the UN Security Council can consider pulling back the sanctions, or at least some of them.
그러면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시점을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의 다음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Is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at least stopped producing fissile material.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남북 간 경협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 차원의 것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c rewards with what South Korea does and doesn't do and when.
이어 뱁슨 전 고문은 경제적 인센티브는 북한의 비핵화 촉구 과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conomic cooperation can be a positive part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대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시점 등은 비핵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터니 킴 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이 건설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은 비핵화 진전과 결합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제 협력을 위한 기초 작업은 미리 시작할 수 있다며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더라도 비효율적인 이중가격 제도 등 북한 내부의 재정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실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보는 미국 사람들이 1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0%나 줄어서 러시아와 이슬람 무장세력 ISIS에 이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북한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공개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 몽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 7월 전체의 49%에서 올해 6월 19일 기준 19%로 줄었습니다. 1년 사이 30%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꼽혔지만 올해에는 29%를 기록한 러시아와 22%를 기록한 이슬람 무장세력 ISIS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수치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 6%에서 19%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북한을 위협으로 꼽은 비율과 일치합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북한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여성 응답자 26%가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반면 남성의 12%만이 북한을 꼽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4세 사이 미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성향이 공화당 성향보다 북한을 더 큰 위협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24%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과 백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인 6월 15일부터 19일 사이 미국 성인 3,9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일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더 큰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군비 증강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변화된 미북 관계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나라는 일본일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띵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고토시오코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회된 대북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scrambled to understand the U.S. Shift in policy regarding North Korea and it's really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전투적이며 그의 행정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미국이 변화시킨 북한과의 관계 사이에 갇혀버렸다는 설명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가장 강력히 지원했던 만큼 최근 미국의 행보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oordination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ime Minister Abe as well as at the foreign and defense secretary.
미일 양국 사이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외교, 국방장관급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미북 정상회담 의지와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대북 정책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상의 없이 미한 훈련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본의 안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팀슨 센터의 일본 전문가 유키 타스미 선임연구원입니다.
And does find itself in a very kind of a difficult spot where it could face a very much much tougher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미한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런 입장을 다시 악용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더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된 일본으로서는 자위대의 방어력 구축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타스미 선임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고토 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될 구체적 내용이 미북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용 감축을 언급하며 훈련 유예를 선언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온 일본에게 미군이 군사 동맹을 이어갈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Cutting were a major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then the question becomes, well, to what extent is the United States going to cut back?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치던 미국과 보조를 맞추던 일본의 속내가 복잡해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자국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8일 VOA에 아베 총리가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소외론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교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타스미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만큼이나 납북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y on how the communic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will go on. Because clearly Kim Jong-un really has less reason to meet with
궁극적 바람이었던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성사시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베 총리를 만날 이유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미북 대화의 추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아베 총리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한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고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 납북자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ctually important for President Trump himself. For Kim Jong-un to meet with Abe and have some, you know, real progress on the abduction.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충실히 협조해온 일본 역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미국이 아닌 한중일 3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일본은 자국에 주어질 반대 급부를 기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의 역량이 한국, 중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현실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for South Korea, it's you know, when you, there is a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there is the Kaesong facility, and there's all these other mechanisms to kind of.
한국은 통일부와 개성공단 등 북한과 경협을 재개할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일본은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불리한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이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일본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핵 보유국이 되는 데 대한 일본 국민의 저항은 상당히 심각하며 이는 안보 관련 정책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본 내 대규모 시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ional resistance to going nuclear is very strong.
따라서 이는 정치적으로도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클랭너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타스미 연구원은 일본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핵을 보유하는 것은 역사의 경험에 비춰볼 때 후퇴를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났지만 6.25 납북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찾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며느리를 만나게 해드렸다. 납북자 가족인 김호길 씨가 28일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VOA에 건넨 말입니다. 김호길 씨의 부친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으로 끌려갈 당시 개성지역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김 씨의 삶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기념관에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한 납북자 4,777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공간이 생기면서 작게나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의 며느리이자 김호길 씨의 부인인 김호긍 씨입니다.
말로만 들었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뭐 보니까는 좀 가슴이 뭉클하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냥 자퇴하셨다니까 뜰려서.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기도 한 28일 납북자 가족 약 350명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념관은 납북자들을 위로하고 실추됐던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 한국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침을 모의하고 치밀한 납북 계획을 세운 정황들이 각종 시청각 자료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전시는 물론 전쟁 직후 그리고 해외에서 북한이 저지른 각종 납북 사건들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납북 희생자들의 이름을 벽면 가득 채운 추모 공간과 납북자들의 유품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이종철 통일부 6.25 납북자 기념관 팀장은 개관 이후 납북자 가족 1,362명을 포함해 2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관람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념관 직원들은 늘어나는 방문객과 전시 납북 가족들의 편안한 관람과 효과적인 전시 성과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전시 납북 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 BOA와 만난 납북자 가족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생사 여부를 알고 싶고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모셔오고 싶다는 겁니다. 전쟁 당시 경찰 치안감이었던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다는 80세 오세영 씨입니다.
유해. 다 죽었으니까 이젠. 우리 아버지는 53살에 잡혀갈 때 거의 지금 납북된 사람들 다 죽은 거야. 싹 다 죽고 우리가 이젠 바라는 건 유해나 걔네들이 유해나 어떻게 어디다 죽였다고 그것만 얘기해주면 이제 유해 바라는 수밖에 없어.
납북자 가족들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기 전 저희들 비유상할 거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북 사람들, 이북 저 관리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죽었거나 어디 파묻은 거나 얘기해달라.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억의 날 행사에서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종전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국민인 전쟁 납북 피해 문제부터 바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위장 평화입니다. 우리 피해 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이사장은 납북 피해 가족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의제화는 고사하고 전쟁 납북자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저지른 민간인 납북은 전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의 날인 이날은 지난 1950년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입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남측 경찰과 법조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이날 이후 공산당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갔고 대부분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기억의 날을 6월 28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는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주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구름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점점 적어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구름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2도. 원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청진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좋은 관계를 갖고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비판하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현재 뭔가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빨리 약속 이행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28일 회담 뒤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29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아세안게임에서 농구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28일 자카르타에서 4자 회의를 열고 농구,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의 단일팀 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자 농구와 남녀 드래곤보트 조정 등 모두 6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공식 정상회담이 다음 달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립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28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와 다양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주 안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그의 러시아 방문이 미러 관계에 완전한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7년간 벌여온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해온 미 서부 산호세 연방지법에 소송을 취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산호세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습니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디자인폰 디자인을 베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캄보디아 훈센 독재정권을 고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캄보디아의 더러운 12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훈센 독재정권을 떠받드는 12명의 고위 장성과 경찰 간부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캄보디아 육군 최고 사령관을 지낸 폴 사롱과 그의 부하인 쿤 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고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